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확진자 수는 83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춘절을 하루 앞두고 우한에 이어 후베이성 내 다른 지역으로 도시 봉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시와 인근 한광시, 어저시 등을 봉쇄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국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1,100만 명이 넘는 현지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중국은 대중교통을 차단하는 것 외에 베이징의 자금성과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들의 문을 닫고 각종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자금성이 문을 닫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봉쇄 조치와 관련해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째 열린 긴급회의 뒤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주재한 디디에 후신 씨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내에서 사람 간 전염이 있다면서도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긴급사태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폐렴은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타이완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기업 6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국영 석유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국제 석유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에 본사를 둔 트릴리언스 석유화학과 세이지 에너지 HK 등 두 곳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크뷰 인더스트리, 아랍에미리트 두마이에 본사를 둔 비니스코 DMCC 등입니다. 또 자샹 인더스트리 홍콩 유한공사와 중국의 산둥 치앙화 석유화학 유한공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석유화학과 석유 부문은 이란 정권의 국제 테러 활동을 위한 주요 자금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전 세계 긴급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포럼에 참석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일부 나라가 자신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미얀마 정부에 명령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오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미얀마 당국의 강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오스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로힝야 인사들도 ICJ의 결정을 역사적이라고 환영했지만 이행 강제력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외교부는 이번 결정을 참고한다면서도 대량 학살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부터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외교로 시작된 대화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2020년은 위험한 정체기가 될 것이라고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 선관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미 강경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 우한 폐렴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며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 외교로 시작된 대화 분위기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2020년은 위험한 정체기가 될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두 관리는 VOA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오랜 적대국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사례가 있다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협상 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994년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의 미국 측 수석 대표였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22일 두 전직 관리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현 단계의 미북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루치 전 특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What happened in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was not a lot, but at least there was an attempt to recapture some of the engagement we had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부시 행정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에도 별로 대응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장점은 상당한 진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단점은 신중한 접근이 없으면 과거 모든 대북 관여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렵고도 위험한 정체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Where Trump has not been successful is in translating that leader-to-leader contact into actual progress.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 간 만남 이후 이를 실무 협상으로 이어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 실행 문제는 차기 행정부의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꽉 막힌 미북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U.S. should be willing to offer limited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limited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외 핵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고 밝혀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영변시설 폐쇄는 충분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안 되는 만큼 북한은 핵물질을 제조하는 영변 외 시설을 폐기하고 검증받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도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미북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I think Gary has placed the blame at the feet of the DPRK. That may be true. From my perspective, watching this from, as we say, 30,000 feet,
세이모 조정관의 북한 책임론이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안을 마련했고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더 큰 딜을 미국이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후 미북 협상은 소강 상태를 맞았죠. 문제는 나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대화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I know a lot of us are concerned that 2020 will look more like 2017 than
저희 같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2020년이 2017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확한 의미는 밝히지 않았지만 거듭 새로운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된다면 2017년으로 회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The U.S. continued to insist on a step-by-step approach that was much more comprehensive and didn't provide as much sanctions relief up front. So Kim Jong-un has to make a decision now. He made a threat.
미국은 포괄적 수준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가한 김 위원장의 위협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김정은이 평화를 유지할지 대미 압박을 위해 추가 실험에 나설지 몇 달 후면 북한의 결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 말씀처럼 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미북 간 진전이 없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제든 북한은 실험을 재개할 것이고 2017년의 상황은 재현될 겁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가까이 대북 관여부터 강압 정책, 심지어 전략적 인내 정책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I think the North Koreans see a very strong national security reason to have nuclear weapons for their survival.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강력한 생존과 방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역량을 키우려는 동기인 셈이죠. 반면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은 제한적입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제한을 거쳐 핵무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긴 호흡으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After we've all agreed to that, the question is, does that remain true forever? Or is there a possibility of moving the North Koreans to a place where they see the benefits of...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동의한 후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가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또 북한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독일, 베트남 등 과거 적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야 합니다.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고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I agree with Bob.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operate on the assumption that denuclearization is a plausible objective in the long term. We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갈루치 전 특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목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
마지막으로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m a little concerned, to be absolutely hones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quite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간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년 전 제가 미국 협상단과 함께 북한 대표단을 만났을 당시 북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 행정부를 대표하고 또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이제 실무진 간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려 합니다. 비핵화의 세부 사안을 논의해야 하는 실무진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o far I think Trump has resisted having another summit after the failure of Hanoi, although there was a brief meeting at Panmunjom. But so far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북 간 판문점 회동이 있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검증 부분 등 군축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현실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를 과장한 측면이 있고 때문에 북한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핵화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전반적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 선관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강경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교관이 아닌 군 출신 외무상이 앞으로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리선권 외무상 임명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리선권은 군 출신으로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고 그동안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외무상 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강경 외교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대미 접근법을 추진하기 위해 리 외무상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인사가 북한이 지향하는 노선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미국이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minister's appointment is just an affirmation that that is an indeed.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리 선건 기용은 김 위원장이 외교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밝힌 강경한 대미 노선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상 교체는 북한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대미 협상에 전면에 나설 인물과 분위기도 바꾸겠다는 뜻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It's to fit the narrative that is really coming out of the party plenum is that that we're frustrated with the lack of progress.
스코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도 리 선건 외무상 임명을 포함한 변화는 전원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결정은 국제사회보다는 북한 내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리용호 전 외무상이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무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면 앞으로 북한 외교의 전면에 나설 당국자들은 외교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리 선건 외무상이 군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리 외무상이 외교 경험은 적어도 북한의 안보 정책과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외무성 출신 관료들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ignals the replacement of a foreign ministry specialist with a security specialist.
리성건 임명은 외무상이 외교 전문가에서 안보 전문가로 교체된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웃 나라들과 미국과 대화하는 북한의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도 외무상의 군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미북 협상에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성건 임명이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it's symbolically important. That he has chosen a military officer rather than a diplomat to head the foreign ministry. I suggest.
일부 전문가들은 리성건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에서 배제된 김영철 당 부위원장 라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성건 외무상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의 제한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리성건 임명에도 최선희 제1부상과 김계관 고문의 거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 모두 최선희 제1부상이 앞서 김영철이 대미 협상을 주도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외무성은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More of an implementing organization than it is a proactive policy-making organization.
잔우지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북한의 외무상 혹은 협상 대표들은 김 위원장이 결정한 정책을 시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잔우지 대표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에 북한 측 상대가 누가 될지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브이뉴스 지다겸입니다.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100초 전후로 당겨졌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핵과학자회 레이첼 브론슨 회장은 23일 열린 2020 지구 종말 시계 발표 행사에서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시계가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oves the hands of the doomsday clock. It is 100 seconds to midnight.
이는 지난해 2분 전을 유지했던 것보다 20초 앞당겨진 겁니다. 또 1947년 지구 종말 시계가 생긴 이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미 핵과학자회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등이 지구 종말 시간이 앞당겨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지구 종말 시계 공개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도 참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그 국제사회를 보는 눈을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좀 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 북한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참 그 존경받고 그런 그 회원국이 되느냐 이런.
반 전 총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역할을 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를 이제 북한이 기대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죠. 이것이 미국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 안보리 전체가 했고 이거 국제사회가 다 제재를 한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앞서 반 전 총장은 이날 행사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China can play also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as one of the permanent members.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일 뿐 아니라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로서 역사와 이념을 공유한 국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에 접근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북한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 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000명의 북한인들이 남아있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해 일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들은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다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1,000명가량의 북한인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들 북한인들의 노동 허가가 모두 끝나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만큼 북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통역 육성입니다.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left our country and around 1,000 persons.
이와 관련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철도 운송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was impossible to move every single worker from before the 22nd of December because
이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은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 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 2019년 3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4,000명 미만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2018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약 18,000명을 송환한 데 이어 추가로 1만 명가량 더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올해 3월 22일까지 이행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램버트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앞으로 유엔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치는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직업 외교관인 램버트 전 부대표가 국제기구국에 발령이 났다면서 다자기구의 온정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외교관들로 이루어진 팀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유엔 체계 안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다자기구들과 그 지도부는 그들이 설립된 취지인 투명성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램버트 전 부대표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램버트 전 부대표는 그동안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대북특별부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대규모 병력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건군절을 앞둔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해 규모가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 대규모 병력이 포착된 건 지난 22일입니다. 교회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플래닛랩스를 확인한 결과 이날 평양 동남쪽 부근에 자리한 열병식 훈련장에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력들은 정사각형 형태의 대열 28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과거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각 대열은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8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이날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포착된 장면은 약 2년 전인 2018년 1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난 대열과 비교해 형태와 숫자 등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때에도 열병식 훈련장에는 28개의 정사각형 대열이 훈련장 중심부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약 한 달 뒤인 2월 8일 건군절을 기념해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건군절은 2017년까지만 해도 4월 5일이었지만 2018년부터 2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열병식이 열렸던 2년 전과 같은 형태로 도열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올해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주로 끝자리가 5 혹은 0으로 끝나는 해, 이른바 꺾이는 해에 열병식을 개최해왔습니다. 2018년의 경우 인민군 창설 70주년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총 두 번의 열병식이 열렸지만 지난해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력의 대열 형태가 2년 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부근의 주차장은 건군절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군용 차량들로 가득했지만 이번엔 해당 지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18년엔 열병식이 열리기 약 3달 전인 2017년 11월부터 차량들이 포착됐고 병력들이 운집한 모습도 이때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대규모 병력들이 건군절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나타났고 아직까지 군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지 않는 등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규모가 작은 열병식 준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there's no other vehicles that are obvious on the sides of the roads where they used to park.
과거에 포착됐던 차량들은 물론 병력들이 사용하는 임시 천막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력들의 대열 등으로 밀어볼 때 열병식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말 시한을 훌쩍 넘긴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협상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2년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됐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조정된 건 지난해 14 특별 협정부터입니다. 당시 미국 측은 10억 달러를 한국에 제시했지만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1년 단위로 내년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협상 역시 금액 차이로 시한을 넘기면서 1년 단위 협상이 초래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VOA에 협정은 주한미군 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1년 단위 계약은 지원 구조에 상당한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한국 국적 민간인 고용이나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계획은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며 이번처럼 협상 시한을 넘길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급 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민간인 고용과 건설은 그렇지 못하며 운영 측면에서 최적은 5년 또는 적어도 3년 단위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초 미국 측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 당시 협상의 진전이 더뎠고 특히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단위 협상은 지난해로 일회성으로 그치길 바라며 향후 협정은 당초 취했던 단연 기한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는 4월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몇 주 안에 주한미군 소속 9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단연 유효기간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측이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본질적 문제는 금액 차이라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다시 1년 계약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단연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 인상에 만족하고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3년에서 5년 계약은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상의 인상을 기대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단체인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펀드는 23일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지원에 대한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이에 따라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술과 개발 파트너,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협력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펀드는 북한 주민들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준 모든 파트너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원금이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재내성 결핵 관련 사안은 유진벨 재단이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집행계획을 통해 모든 협력단체들이 더 많이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하고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확신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8년 2월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내 결핵 비상사태를 우려하자 지난해 9월 대북 지원 사업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펀드는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1억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이 질병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WHO 평양지부는 23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WHO의 활동과 북한의 현황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이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금지는 권고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WHO의 입국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우한 폐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우한 지역 여행을 피할 것과 중국과 홍콩, 동남아 지역 여행 시 가급적 조류와 야생동물 판매 시장 방문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과 기침 등 기관지 이상과 흉부 압박감 등을 증상으로 소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 집과 사무실 등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는 예방수칙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WHO 평양지부 관계자는 북한 보건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유사한 증상 발견 시 WHO에 바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받는 즉시 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베이징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은 운항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우한 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진원지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6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해 들어 독자적인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공식화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한에게 남북관계는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남북협력 방안으론 접경지역 협력,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과 관련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균 전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VOA에 남북관계는 현재 북한에게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협력 제안에 즉각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남북관계보다는 미북 대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란 겁니다.
남북관계는 별로 북한이 좀 관심 있다고 안 보고 이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가늠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국민들에 대한 그런 개별적인 관광 허용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북한한테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단체 관광을 했을 때도 이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 통제하는 데 있어서 북측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박왕자 씨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 전 본부장은 그런 어려움에 비해 실질적인 외화 소득이 단체 관광에 비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실익은 없고 기술적 어려움만 가중되는 만큼 북한이 부정적인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의 개별 관광 제안에 당장 답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모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면 남북 경협은 열리게 돼 있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관계가 시작되면서 미북 협상으로 발전됐지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결국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란 점을 북한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남측의 개별 관광 제안에 묵묵부답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년으로 묶인 금강산 관광 남측 개발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삼지연과 양덕 온천지구, 원산 갈마 해양관광단지, 마식령 스키장까지 심혈을 기울여 관광특구를 조성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금강산에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면 그 협상은 개별 관광이 아니라 금강산 문제의 근본적인 그 회수와 관련된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을 하러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은 남한이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한테 사인을 줬을 수 있어. 개별 관광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금강산을 근본적으로 돌려주는 협상을 같이 하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철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건 금강산 관광 재개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던 겁니다. 또한 최근 문을 연 양덕온천지구나 4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원산갈마해양관광단지 등은 남측 관광객들이 방문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환영할 만한 외국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있죠. 어떻든 관광 사업이 성공해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랄까 위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줘서 비핵화 관련해서도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남측 관광객 방문에 대한 북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통제가 어려운 개별 관광객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 형식의 개별 관광의 경우 북측 이산가족에 대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산가족이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북한 쪽 방문객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비용을 또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북한의 그 지방 부분은 아마 평양 가는 달리 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인이든 이제 방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에 있는 즉 이산가족은 평양이나 아니면 어떤 접경지대 일부 지역까지 여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
고 연구위원은 또 남측의 개별 관광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대남 패싱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우선인 북한이 한국 측 제안을 달가워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통경입니다. 한국에서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미국인 부부가 탈북민 대학생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에 한국에 정착한 20대 탈북 여성 김주희 씨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학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하여자 대학교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아, 전 원래 그 북한에 있을 때부터 생물이나 이런 물리학 이런 것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이제 그 생명과학을 저희 전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김주희 씨가 교육자가 되고 싶어진 계기는 우연히 읽게 된 뉴스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태권도 선생님이 이제 난민 기구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엄청 어렵고 힘든 그 생활 속에서 그 태권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되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승화되었고 그 아이들이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뭔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더욱더 뭔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 학생들과 북한 학생들이 함께 앉아있는 그런 교실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주희 씨는 최근 들어 미국에 꼭 와보고 싶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역시 교육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뭔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크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과연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래서 약간 미국에 대한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광은 씨에게도 이번 미국 여행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조 씨는 10년 전 가족이 한국 정착을 시작하며 가족의 심리적인 변화들을 지켜봤고 이를 계기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영어를 처음 배운 조 씨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심리학 공부를 계기로 그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좀 되는 편이고요. 많은 리서치 자료들하고 영문 원어 자료도 다 미국에 있으니까 특히 또 되게 많은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유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전공상도 이제 이쪽에서 훨씬 더 발전이 잘 되는 나라라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미국이란 나라가 조금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대안학교에서 만난 미국인 갈로 목사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수년간 갈로 목사 부부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의 시장과 경제, 사람과 문화, 음식과 교육 등 생생한 미국에 대해 들었고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다 컴바인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되게 유니크한 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와보면 역시 그렇더라고요.
같은 학교 1학년 최수옥 학생은 미국 음식이 크기가 크고 양이 많다고 들었다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음식들 보면은 다 크잖아요. 그래서 피자도 막 진짜 맛있다만 하고 음식 나오는 것도 있다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살짝 궁금했었어요. 진짜 그런가? 이런
세 명의 탈북민 대학생들은 미국 선생님에게 배웠던 만큼 첫 방문이지만 그리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김주희 씨입니다.
아, 백악관에 갔을 때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 리사 사모님이 어디 학교에서 왔는지 물어봤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침 받았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솔직히 너무 약간 와우, it's really surprising. 진짜 오 마이 갓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자신의 생각을 그게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조광은 씨도 갈로 목사의 가족과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가족적이고 서로 환대하며 무례하지 않으면서 친구 사이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면부지였던 낯선 미국 땅에서 온 미국인을 따라 미국까지 오게 된 탈북민 청년들. 최수옥 학생은 4년 전 미국인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저 일본 피해 다녔었어요. 말 걸까 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영어 수업이 잡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되게 친절하시게 영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서 그 레벨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씩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애플 막 뭐 그런 것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외국인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 그 도전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지금은 참 편하고 좋고 외국인들 보면 도망가지 않아요.
올해로 6년째 한국에 거주하며 탈북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루갈로 목사와 리사 갈로 사모. 두 사람은 2014년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쇼티 의장의 소개로 한국 부산에 있는 탈북민 대안학교 장대현 학교를 방문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가상으로 시장을 차려놓고 달러화로 미국의 시장 경제를 가르치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할로윈 등 미국의 공휴일과 전통 음식, 영화 등을 두 사람이 고안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생들의 심신 회복을 돕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1년 계획으로 미국을 떠난 길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갈로 목사 부부는 매년 미국을 방문해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미국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로 목사 부부는 2017년 탈북 학생을 위한 미국 여행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첫 여행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였지만 올해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2월 6일까지 2주 동안 워싱턴 DC, 뉴욕 관광, 대북인권단체 방문, 중고등학교 방문, 현지인들과 만남 등의 일정인데 리사 사모는 이번 여행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nd so we tell them, you know, you are now a free citizen and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up your own mind. America is an imperfect place, but come here and have experiences and make your own mind up. So
학생들이 자유가 주는 혜택이 어떤지 경험하기를 바랬고 미국이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자유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를 원했다는 설명입니다. 갈로 목사는 미국 곳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미국 공항에서 만난 이민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 said, where are you from? He said, I'm from Kenya. You know, he said he was working for the U.S. government, TSA. And I said, "What?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e said, "I've been here 3 years." Right? It's not that.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이민자 남성이 공항 사전 심사 프로그램인 TSA에서 근무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이민 3년 만에 미 교통안전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갈로 목사는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각자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는 더 늘었고 인종과 성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민 총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In order to make up your own opinions, you need information to do that. And so we're bringing them to America.
갈로 목사 부부는 2014년 NK 미션스라는 단체를 설립해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풀타임 영어 교사로 일했던 장대현 학교 수업은 주 1회로 줄이고 부산 하나센터에서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로 목사는 자신의 사명은 북한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3만 2천 명의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착 과정을 돕는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자유로운 언어로 탈북 학생들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걸러 목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그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연결되며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08년 1월 24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이스카우트가 출범합니다. 영국의 기병대 장교였던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소년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협동심, 지도력을 키워줘야겠다고 결심하고 20여 명의 소년들에게 훈련을 실시한 게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심어주고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걸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가 생긴 지 2년 뒤 보이스카우트를 만든 로버트 베이든 파월경이 소녀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후 2년 뒤 미국에서도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시카고의 출판업자였던 윌리엄 보이스가 영국을 방문해 한 보이스카우트 대원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이스가 영국을 방문한 게 1909년, 그러니까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진 다음 해입니다. 윌리엄 보이스는 길이 낯선 영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소년의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가 고마움의 사례를 주려고 했지만 이 소년은 사양을 하며 자신은 보이스카우트 대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 정중하며 예의 바른 소년의 모습에 감명받은 보이스가 영국 본부를 찾아가 보이스카우트의 정신과 취지를 듣고 미국에 와서 만든 게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시작입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카우트는 보이, 즉 남자 아이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보이스카우트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여자 단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의 이름도 보이를 빼고 스카우트 BSA로 바뀌었습니다. 1848년 1월 24일 샌프란시스코 동쪽의 아메리칸강에서 뉴저지 출신의 목수 제임스 마셜이 강에서 사금을 발견합니다. 황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이내 확산돼 미국의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남녀노소를 비롯한 약 30만 명의 인구가 캘리포니아에 유입되고 골드러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들은 배 또는 마차로 대륙을 횡단했지만 여행 도중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의 채굴자들은 선광 냄비와 같이 단순한 기술로 강바닥에 사금을 찾았고 후에는 금 탄광을 위한 보다 세련된 기술이 개발돼 적용됐습니다. 금 채굴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기술적 진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개인 채굴자보다 회사 조직의 큰 규모의 광산 개발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1840년대 미 달러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발견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금을 캐러 왔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뉴스를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는 BO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